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지난달이 그 조총련 결성 65돌이 되던 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조총련 앞으로 기념축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네. 내용은 네. 활동을 더 강화하고 조직을 더 강화하라 뭐 이런 취지인데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축전에서 자주적 통일과 사회주의 강국 위협 실현의 특색 있게 이바지하고 또 제1조선인운동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사업을 벌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특히 최고 영도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한히 충직한 해외 애국조직으로 더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총련은 북한 정권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고 수령에게 충성을 바치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총련 결성 65돌을 맞아서 조총련이 사실상 몰락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조총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조총련 이제 본래 이름이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거든요. 네. 이걸 줄여서 조총련 하는데, 전 단체가 이제 제1본 조선인 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결성은 1955년에 결성이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제1동포의 권익을 지키는 민족단체를 목표로 했습니다. 총련이 굉장히 그 조직을 확장을 했었는데 이미 네. 1960년, 70년대 때 이 군대와 경찰 빼고는 조총련은 모든 조직을 갖췄다. 그래서 이제 작은 국가라고 할 만큼 조직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일본에 건너갔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뭐 남북한 통틀어서 네. 그때 한 뭐 전체적으로 한 6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조총련계가 한 50만 명 정도 규모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90%는
다 조총 이 조직에
네, 이 조직에 가입을 네. 했죠. 그래서 조직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중앙 조직 일단 있고 48개 지방 본부 그리고 260개 지부가 있습니다. 지방 분해는 1,300여 개. 그러니까 북한으로 치면 그 중앙당이 있고 뭐 도시군당 네. 밑에 그 작은 그런 세포들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북한식의 일종의 조직 구성처럼 했고 이뿐만이 아니라 자체 그 돈 벌 수 있는 기관도 있었어요. 뭐 은행도 있었고요. 네. 보험사, 뭐 무역회사 또 빠친코 이렇게 도박 오락 정도로 되겠네요. 뭐 네, 이런 네. 것도 있고 학교도 있고요. 언론사도 있었고 출판하는 거. 그러니까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조직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회원도 많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일본 여당 야당 뭐 인사들이 조총련에서 기념 행사를 하면 앞다퉈서 축전 같은 걸 보낸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50만 명 정도니까 네. 그 표가 또 엄청나고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당시에는 북한에서도 지원이 좀 컸다고 들었어요.
아니 북한의 조총련이 돈 지원을 많이 했어요. 물론 북한에서도 조총련이 지원을 해준 게 있지만 네. 조총련이 북한에 보낸 돈에 비하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네. 늘 장군님, 네. 수령님의 은덕으로 네. 조총련에 쌀도 보내고 옷도 보내고 뭐 이런 걸 많이 보냈다라고 저희가 들었는데
네. 학교 지원비 이런 걸 보낸 적은 있는데 그것보다 한 몇십 배 많은 돈을 청년 동포들한테 다 걷어갔어요.
아, 그랬군요.
좀 몇 개 소개를 해드리면 네네. 거의 뭐 돈줄이에요. 이게 빨대 꽂고 네. 쪽쪽 빨아먹는 그 돈줄 같은 건데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살아 있을 때 네. 이제 4월 15일이 김주석 생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축하할 사절 명단에 그 조총련 인사 이름을 넣었는데 그거 하려면 1인당 당시 돈으로 500만에서 1000만엔. 이게 2013년 환율로 보면 한국 돈 한 1억 2천만 원. 지금 환율로 하면 달러로 한 10만 달러 되겠어요. 이게 창갑이
창갑이만 예, 이렇게 많았어요.
네. 그럼 아마 이제 그때 이제 수령의 네. 어떤 권위에 대해서 조총련 간부들이 총련 내에서 위상이 있었기 때문에 갔다 오고 나면 뭔가 좀 대접받던 게 있었나 봐요. 이렇게 돈 요구했고.
네네.
그리고 이제 1980년대에는 이제 북한 경제가 좀 기울어져가는 시점인데
네.
이때 사회주의 애국사항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돈을 내야 돼요. 1억 엔 이상 송금하면 훈장 줘요. 청년 인사에게. 그리고 1984년에 무슨 합작회사 많이 만들었거든요. 북한이. 아, 경제 어려운. 근데 이제 이게 합작이 말이 합작이지 청년 사람들 돈 많이 넣어요. 기업인들이. 그 북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걸 다 먹었대요. 제대로 운영되는 기업이 거의 안 남았어요. 뭐 이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부받아가지고 뭐 병원도 짓고 거리도 막 지었어요. 뭐 김만유 병원. 이런 거 다 청년 쪽이에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1992년에 취항을 해서 주로 이제 북한 일본 오고 간 여객선 만경봉 92호. 북한의 아마 대표적인 여객선일
그렇죠.
겁니다.
네.
이것도 청년 계열 제일 동포들이 돈 모아서 만들었는데 그 돈이 80억 엔. 네, 80억 엔. 억소리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이제 다 종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조총룡이 돈 모아서 그 북한으로 보낸 돈이 일본 언론에 보던데 일종의 이제 애국 사업 명목인데 1994년까지 매년 6억에서 8억 달러를 북한에 송금을 했다. 어마어마한 돈이 북한으로 넘어갔죠.
네.
수령님이 준 돈은 얼마 안 돼요.
그렇군요. 네. 아 지금 돈의 액수들이 다 너무 커가지고 지금 들으면서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일제시대 악덕 지주부터 더 하죠.
그러네요. 네. 진짜.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네. 모든 그런 조직과 금융기관 모든 기관을 다 갖추고 있을 만큼 네. 작은 나라라도 해도 될 만큼의 그 큰 규모의 조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된 건가요?
사실 뭐 한 번에 무너진 건 아닌데 65년 네. 동안 몇 개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조총련 자체가 북한식 조직 운영 체제를 택했고 또 조총련 학교에서도 수령 우상화 교육을 했어요. 북한처럼.
네, 맞아요.
그리고 조직도 그렇게 움직였고 또 주요 간부들은 다 조선노동 당원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1동포들의 뭐 인권이나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단체로 출발을 했는데 이 북한의 대남 대의 전략이 충실하고 오히려 북한 정권, 북한 수령한테 충성하는 그런 조직으로 변질이 되면서 제1동포들이 등을 돌리게 된 겁니다. 몰락의 시작은 귀국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청진에도 좀 그 조총련
귀국자들 많이 들어와 살았죠.
많이 갔죠. 근데 네. 이때 그 일본에서 조직 사업을 주되게 했던 게 조총련이었고 조총련 네. 간부들이 지상 낙원. 그러니까 일본에서 당시 이제 그 제일 동포들이 살기가 어려웠다긴 해요. 가난했고
네. 네.
뭐
네.
빈손으로 외국 갔으니까 그때 당시 일본도 뭐 좋은 상태는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차별받고 가난하니까 아, 우리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북한이 좋다더라. 사회주의가 좋다더라. 이거를 막 선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도착하자마자 속았다라는 말이 나왔대요.
그렇죠.
이 청년
네.
간부들이. 근데 이게 이제 일본에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조청년한테 배신감을 느끼면서
네.
이때부터 좀 청년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그 북한의 식량난 크게 있었잖아요.
네.
이때 탈북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때 북한 정권의 실상이 외부에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회가 그래도 좋고 또 내 가족들이 많이 넘어갔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뭐 애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때 실망을 해서 또 조총련 많이 떠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핵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90년대 중반부터 핵 개발을 했고 2006년부터 이제 핵실험 하잖아요. 이때부터 이게 일본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이게 이제 뭐 여론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또 이게 총련에서 탈퇴하는 배경이 됐고 결정적인 사건은 김정일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에
네.
일본하고 일본 고이즈미 총리랑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회담을 했어요. 근데 납치된 일본인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배상금 받을 마음으로 시인을 하고 사과를 했다.
인정을 했죠. 네.
뒤집어졌습니다. 일본 내 여론이. 그러니까 조총련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완전히 여론이 싸늘해졌고 이때 조총련이 결정적으로 몰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총련 쪽 이 상황을 보면 북한 정권이 제공을 한 게 뭐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처음에는 50만 명 규모까지 컸다고 네. 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죠?
전성기 때만 53만 명이었다고 하거든요. 조총련이.
네.
근데 이제 4년 전, 그러니까 2016년에 좀 파악을 해보니까 8만 명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도 안 남은 거죠. 남은 사람도 아마 이제 좀 그나마 애정을 갖고 있거나 또는 가족이 이제 사실상 인질로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에, 남아있는 예. 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재정도 뭐 몰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도 투기하고 뭐 아까 빠친코 그 네. 도박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했는데 일본이 그 경제가 거품 경제라고 해서 뭔가 일본 경제가 좀 높게 평가됐다가 확 추락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게
80년대부터 네. 90년대 초반까지 그리고 이후에 이제 막 장기 불황 될 때 조총련 관련 여러 가지 회사들이 다 무너졌어요.
뭐
특히나 조총련의 자금줄 역할을 했던 조운 신용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 일종의 이제 은행 같은 건데
네네.
이게 이제 그 제일 동포들이 정말 돈 아껴가지고 자기 돈 내서 만든 일종의 은행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일본 전역에 퍼져 있었는데 이 경제가 나빠졌는데 결정적인 건 이 돈을 조총련에서 일종의 통치자금으로 만들고 그리고 북한에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이제 안 좋아지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1990년대 중반부터 2001년까지 연쇄적으로 다 망해버린 겁니다. 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네. 뭐 사실상 파산 상태 된 거죠.
그렇군요. 이 북한이 핵 개발을 강화하면서 대북 제재가 강화된 것도 조총련의 타격을 줬다고요?
네, 일단 일본 정부도 그렇고 국제사회가 이제 2006년 뭐 핵실험을 북한이 시작을 하니까 대북 제재를 이때부터 조금씩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뭐 계속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핵 개발을 계속 하니까 그러면서 핵 개발 자금이 조총련을 통해 들어간다는 게 파악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총련 사업장 같은 거 세무 조사하고 이런 걸 여러 가지 이제 제재 조치가 들어오면서 조총련도 타격을 입게 된 거죠.
그러네요. 아니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엄청 뭐 도와준다라고 네. 네. 선전을 하고 있지만 결국 북한 때문에 조총련이
그렇죠.
망한 거네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뉴스 보다가 그거 본 적이 있어요. 조총련 네. 무슨 그 청사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라는 네.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돈이 진짜 없었나 봐요 당시에.
이게 이제 그 도쿄 조총련 본부가 경매로 팔리는 건데 못 지키는 거죠. 돈이 없어가지고 그 조총련 몰락의 어떤 상징 같은 사건인데 도쿄 그 지오다구에 이 총련 본부 건물이 있습니다.
본부 건물.
아니, 본부. 네. 근데 제가 거기 가서 그 항의 시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2003년에 탈북민들하고 같이
아.
네, 그런 기억이 나는데 땅도 되게 넓고 건물도 커요. 근데 이게 이제 2013년 3월 말에 매각이 돼 있고 뭐 최종적으로는 2015년에 매각이 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일본에 공적 자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좋은 신용조합이나 그 은행 이게 파산되니까 어찌됐든 그 고객들이 있으니까 피해 막으려고 일본 정부가 돈을 넣었는데 보니까 이게 뭔가 조총련이 이 좋은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린 거죠. 그러니까 아 이거 돈 어차피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총련 본부랑 토지 팔아서라도 갚아라. 이게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이게 팔린 거예요. 그래서 본부 건물까지 했는데 나중에 이거를 당시에 그 조총련 의장이 조총련 본부 건물에 이제 모여서 간부들한테 설명을 했대요.
네.
근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북한이 하라는 대로 이 집행부가 자금 협력을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게 다수 총련 간부들의 그때 말이었다고 합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조총련을 무너뜨리는 건 북한 정권, 또 그들을 추종했던 총련의 고위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으면 총련에 헌신했던 그런 간부 출신들이 막 한탄하면서
다 속았으니까.
네, 비판을 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 10월에 도쿄에서 그 조총련 상공의 70주년 기념 행사를 한 게 있는데 선전 간부로 일했었던 고충희 씨, 그때 70대였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자기 이름을 딱 박아가지고, 뭐, 이거, 조총련은 변화해야 된다, 비판하는 그걸 글을 배포를 했어요. 난리가 났대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조총련 사무실에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를 떼라. 북송송 타고 북한에 들어간 제1동포가 자유롭게 오가게 하라. 조총련 강령에 핵무기 금지 조항을 넣어라. 그리고 조총련계 금융기관에 맡긴 동포들의 막대한 재산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라. 그리고 총련 간부들이 조선노동당을 탈당하거나 당원 아닌 사람이 간부를 맡아라. 당시 이제 조총련 측이 이 고 씨가 돌린 종이를 빨리 훼손했는데 파문이 굉장히 컸다고 했고 또 조총련계 기간지 기자로 활동했던 김찬정 씨 거의 80대인데 이분은 조총련이 제1동포 권리를 지키는 단체로 출발했는데 이젠 동포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조직, 없어져야 할 조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총련을 이렇게 만든 건 북한 정권인데 북한 정권이 지금도 조총련 보고 조직 강화해서 수령에게 충성하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건 네. 정말 염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이 지금 유엔에서 북한 내 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서 돈을 모금하고 있는데요. 그 유니세프라고 유엔 아동 기금이 북한 내 그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465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고 모금을 하고 있대요.
네.
근데 문제는 모금액이 10%밖에 안 됐어요. 목표액에. 그러니까 47만 달러만 모인 거예요. 부족합니다. 근데 잘 안 되는 이유는 북한이 코로나 뭐 확진자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좀 모금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혹시 모금이 이렇게 다 이뤄지면 네. 북한에 어떻게 쓰여지게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이 예산은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이게 좀 어떤 문제가 있고 좀 조심해라 뭐 이런 거 하는 소통하는 데서 좀 쓰일 것 같고 그리고 개인 위생용품 같은 핵심 방역 물품 공급을 한다고 하고요. 이외에 이제 뭐 보건, 뭐 영양 공급 지원, 그리고 교육, 어린이 보호, 봉사 뭐 이런 데 쓰인다고 유엔 아동기금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유엔에서는 북한의 코로나 방역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일단 뭐 그렇게 나쁘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이제 그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서 위기 소통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 뭐 위험을 좀 알리는 게 네. 되고 있고, 그리고 북한 보건성이 뭐 코로나 위기 소통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가정의 조직망을 가동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이건 이제 당 조직에서 가동을 할 텐데 유엔 아동기금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국제사회는 코로나 방역 지원 활동과 별개로 어려운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일은 계속하고 있죠.
네, 일단 유엔 아동기금이 한 64만여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각종 그 보건, 봉사, 그리고 어린이들 뭐 예방접종 이런 것들 제공했다고 하고, 다만 원래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그 북한의 영양 지원 사업들 하는데 최근에는 지금 중단된 사태라고 합니다. 아마도 코로나 사태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조총련 몰락하게 된 과정과 국제사회가 계속 어려운 북한 주민들을 돕고 있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북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김윤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고향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국의 모습 전해드릴게요. 이하이가 부릅니다. 손잡아줘요.